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사실을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정치국은 2020년 2월부터 오늘에 이르는 2년 3개월에 걸쳐 국권이 지켜온 비상방역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가비상방역지휘부와 해당 단위들이 지난 8일 평양의 어느 한 단체들의 발열자들에게서 채집한 검체를 분석한 결과 최근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와 일치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밝힌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30에서 50%가량 센 것으로 알려졌으며 진단검사에서 다른 변이체보다 검출하기가 훨씬 어려워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립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전국의 모든 시군들에서 자기 지역을 철저히 봉쇄하고 사업단위, 생산단위, 생활단위별로 격퇴한 상태에서 사업과 생산 활동을 조직해 악성 바이러스의 전파를 차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경제사업에 대한 조직과 지도, 지휘를 빈틈없게 해 당면한 영농사업, 화성지구, 1만 세대 산림집 건설 등 수건사업을 기일 안에 완성하라며 비상봉쇄 조치에 따른 경제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에 이어 1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두 번째 화상 국제 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합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오전 사전 녹화된 기조연설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가 국제사회 우선순위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주에 수천만 회분의 인수인이 없는 백신이 우리에게 있다며 후회국들이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콜드체인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의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 퇴치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추가 기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유럽 중립국인 핀란드가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 의지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사울러 니니스토 핀란드 대통령과 산나 마린 총리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나토 회원국 가입이 핀란드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나토 회원국으로서의 핀란드는 나토 전체 동맹을 강화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핀란드는 지체 없이 나토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니니스토 대통령과 마린 총리는 결전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어 우리의 견해가 같다는 점을 밝힌다고 공동성명 발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또 나토 가입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국내적 절차가 앞으로 며칠 내 신속하게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며 이 같은 움직임은 세계 안보 강화에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12일 전화회견에서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나토 확장은 세계를 보다 안정되고 안전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는 앞으로 나토의 군사적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은 11일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을 앞두고 동남아 국가연합 회원국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이날 워싱턴 미국 평화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남태평양 전체에 걸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하는 데 큰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가능한 많은 답변들을 갖고 파트너들과 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라크 북부 크루드족 거점에 공격을 가했다고 이란 국영방송이 11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언론은 혁명수비대가 이라크 아르빌에 폭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란 당국은 11일 유럽인을 억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유일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 취임 사흘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생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전환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이 가장 긴박한 도전이라며 한국 새 정부와 긴밀히 조율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오후 사이 흥경도와 평북, 비 또는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이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 취임 사흘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도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저녁 6시 29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무력 도발이자 지난 7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이후 닷새 만으로 올해 16번째 무력 도발입니다. 특히 이날은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최대 비상방역 체계로 전환했다고 발표한 당일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국가 방역에 집중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국방부 강화 방침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국군 당국은 이날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세부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미상발사체라는 표현을 써오던 합참은 이날 미상의 탄도미사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북한 군사 행동에 단호한 대응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합참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가 앞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 기존에 사용하던 발사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위협 대신 도발로 표현하도록 합참에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이 오후 6시 29분께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뒤 즉시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동향을 보고받고 한국군의 한미연합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였다고 안보실은 전했습니다. 안보실은 정부는 한치의 빈틈없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코로나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의 이중적 행태를 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여주기식 대처보다는 안보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실질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안보상황점검회의에는 김성환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김태효 제1차장, 신인호 제2차장과 안보전략, 외교, 통일,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도 이날 오후 6시 33분쯤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발사됐다는 정보를 방위성으로부터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NHK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미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이이지 바깥쪽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입니다. VOA 뉴스 도성민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생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전환했습니다. 북한이 모든 국가 역량을 방역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등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 회의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사실을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정치국은 2020년 2월부터 오늘에 이르는 2년 3개월에 걸쳐 국권이 지켜온 비상방역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가비상방역지휘부와 해당 단위들이 지난 8일 평양의 어느 한 단체의 발열자들에게서 채집한 검체를 분석한 결과 최근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BA2와 일치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발열자들이라고 한 점으로 미뤄 확진자가 복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밝힌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30%에서 50%가량 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진단검사에서 다른 변이체보다 검출하기가 훨씬 어려워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립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전국의 모든 시군들에서 자기 지역을 철저히 봉쇄하고 사업단위, 생산단위, 생활단위별로 격피한 상태에서 사업과 생산활동을 조직해 악성 바이러스의 전파를 차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경제사업에 대한 조직과 지도, 지휘를 빈틈없게 해 당면한 영농사업,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등 수건사업을 기일 안에 완성하라며 비상봉쇄 조치에 따른 경제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치국은 중요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다음 달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를 소집한다는 내용의 당중앙군사위원회 비상지시문과 내각 비상지시문을 승인했습니다. 한편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이날 회의장에서 김 위원장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장하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마스크 착용 모습이 매체에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TV 속 회의장 장면을 살펴보면 김 위원장이 회의장에 들어올 때 벽면에 걸린 시계가 새벽 2시를 향하고 있어 북한이 이날 새벽에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당일 오전 시급하게 관련 소식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일주일 전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앞서 지난 4일 오전 한시적으로 주민들의 외출을 금지했다가 5일 해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열병 확산 조짐이 있었는데 이는 지난달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가했던 인원 중에서 열병 환자가 발생한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염병 사태는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최대 도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만큼 북한 당국이 긴박하게 대응하는 양상이라며 감염자 발생을 공개한 것은 전면 봉쇄에 가까운 정책을 외부에 숨길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국 회의가 열려서 이렇게 최대 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한 것 자체는 그만큼의 굉장한 위기감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내용을 보면 완전히 지금 봉쇄해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봉쇄를 한 거는 금세 알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쉬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는 전파력이 강하고 치명률도 독감보다 훨씬 높은 오미크론은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북한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교수는 한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중증 또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낮은 것은 백신 접종률이 높고 이미 델타 등 앞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때문이라며 오미크론의 강한 전파력을 감안하면 봉쇄에 의존하는 방역 정책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신 도움 없이는 심각한 피해가 오고 그거는 체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여러 지원에 대해서는 받지 않으면 너무나 위험할 거다라는 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그동안 감염자가 한 명도 없는 코로나 청정국임을 자처하며 국제 백신 공동 구입 프로젝트인 코백스가 배정한 백신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한국도 백신 지원에 열린 입장을 밝혔지만 이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경 봉쇄를 통한 신종 코로나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 북한도 이미 확진자가 발생한 때문에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선 외부의 백신이나 치료제 도움을 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윤석열 한국 새 정부의 첫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권영세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 백신 지원과 이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 시도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어려움에 처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울 의향이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에 관련돼서는 우리 통일부에 관련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에도 오미크론 재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데다 백신 냉동 보관 설비 등 북한의 인프라 미비, 백신 지원 수용으로 김 위원장이 입어야 할 정치적 타격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중국식의 강력한 봉쇄 정책에 의존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북한이 사실상 주민들의 이동 금지령을 내리면서 올 들어 이어가고 있는 무력 도발을 당분간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핵 또는 미사일 시험 발사를 위한 물자 수송이나 준비 작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고 당분간 북한의 국가 역량이 방역에 집중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한 당국은 이달 21일 한국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의 즈음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 연구실장입니다.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핵실험 일정을 강행하기에는 다소 이제 버거워졌죠. 왜냐하면 최대 방역 체계를 가동하고 있고 주민들을 통제하는 구도로 이제 완전히 전환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빅 이벤트인 핵실험을 동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질지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상당 부분 일정을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뒤로 미룰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라고 보여져요.
이와 함께 주민 이동 통제와 국경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 경제가 한층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오미크론 확산 추이를 봐야겠지만 장기간 통제가 이어질 경우 생산과 소비, 투자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정말 어려울 때는 중국으로부터 긴급 원조를 기대할 수가 있었는데 중국도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긴급 원조도 받기 힘든 그런 상황이다. 결국은 이제 오미크론 확산세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단기간에 통제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앞서 중국 단둥시는 신종 코로나 감염자 발생으로 지난달 25일 도시를 전면 봉쇄했고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운행을 재개한 신의주와 단둥 간 북중 화물 열차가 지난달 29일 다시 멈췄습니다. 단둥시 감염자 수가 진정 기미를 보이면서 이르면 이달 중순께 봉쇄 해제와 함께 화물 열차 운행 재개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북한 내 감염자 발생으로 재개 시기를 점치기 어렵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이 가장 긴박한 도전이라며 한국 새 정부와 긴밀히 조율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맹이 세계 속 미국의 힘이라며 동맹의 중요성도 재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에서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북한 문제에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구상에 대한 논평 요청에 전날 윤석열 시림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미국과 한국 동맹은 국민들의 긴밀한 우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We did offer congratulations to the new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yeol on his inauguration. We made the point that the US are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한 동맹이 인도 태평양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도전과 기회 전반에서 조약 동맹인 한국과 과거에도 그랬듯이 계속해서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보다 더욱 긴박한 도전은 없다며 그 위협에 대응하는 데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fact is that we share an objective together with our allies in the ROK, together with our allies in Japan. That i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프라이스 대변인은 동맹인 한국, 일본과 공유하는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계속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동맹으로서 알고 동의하는 것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원칙과 대화, 외교가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made very clear that we are willing to engage in good faith diplomacy with the DPRK. We do so, of course,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과 선의의 외교에 관여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일한 의도는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미한동맹 강화를 견제한다는 데 대한 논평 요청에는 동맹이 미국의 힘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의 힘의 원천은 경제와 국민들을 비롯한 국내적 요소,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들과 공유하는 가치와 원칙, 그리고 동맹들과 파트너들 그 자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view our unprecedented systems, system of alliances and partnerships, including those we have in the Indo-Pacific, as a core source of strength.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과의 전례 없는 시스템은 미국의 힘의 핵심 원천이라며 따라서 블링컨 장관과 국무부가 정부 출범 직후부터 동맹을 복구하고 재건하며 활기를 불어넣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가장 가까운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미국이 혼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전은 없다는 말을 즐겨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프라이스 대변인은 12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영내 안보 도전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There's a lot that we have to discuss with our ASEAN partners. This is a region of the world that is among the most dynamic.
프라이스 대변인은 아세안 파트너들과 논의할 것이 많다며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곳이며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고 미국이 지속적인 공약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열리지 않았던 미 아세안 정상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리는 것은 미국의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헌신을 강조한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 회복, 기후, 영내 안보 도전, 공동 가치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북한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최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공개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새 대북 제재 결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제재 완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11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 문제 논의를 위해 개최한 공개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지난달 16일과 이달 4일, 7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들 발사는 최근 몇 달 동안 북한이 실시한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 중 가장 최근의 것으로 각각의 발사는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trongly condemns the DPRK's April 16th, May 4th, May 7th ballistic.
이어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위해 핵실험장을 재건하고 있다면서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핵실험과 더불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들 무기는 영내와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안보리는 이를 옹호해선 안 되지만 침묵을 지켜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안보리가 자제하면 어떻게든 북한의 긴장 고조를 멈추고 대신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할 것이라는 두 개 안보리 이사국의 주장 때문이라며 사실상 북한을 옹호해온 중국과 러시아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This council should not stand for it. But the Security Council has stayed silent because two council members.
이어 분명 침묵과 자제는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며 안보리가 침묵을 지키는 동안 북한은 거듭된 발사와 위협적인 수사로 계속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제는 암묵적인 허용을 중단하고 행동을 시작해야 할 때라며 북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 결의를 제안했습니다.
The sanctions regime has been effective in slowing the DPRK's WMD and ballistic missile.
제재 체제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진전 속도를 늦추는 데 효과가 있지만 모든 제재 체제는 지속해서 유지 관리하고 이행에 초점을 맞춰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대북 제재 결의는 진작 갱신됐어야 한다면서 안타깝게도 지난 4년간 두 개 이사국은 제재를 집행하고 대북 제재 목록을 갱신하려는 모든 시도를 차단하며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7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경우 정제유 반입량을 추가로 제한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면서 북한은 이 조항을 알면서도 올해 들어서 세 발의 ICBM을 발사했다고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말했습니다. 앞서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지난달 25일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열린 공개 회의에서 추가 대북 결의안을 제안했으며 이후 미국 대표부는 북한의 유류 제한 등의 조치를 담은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 이사국들에 배포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 초안에 대한 협상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과 같은 도발적이고 불법적이며 위험한 추가 행동을 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now nearing the end of negotiations on the U.S. proposed draft resolution.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는 강력하고 통일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했습니다. 바버라 우드워드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기존의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이는 금지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We again call on all member states to implement exist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 full.
이어 우리는 북한의 행동이 보여주는 진화하는 위협 속에서 제재를 갱신하려는 미국 주도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니콜라드 리비에르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영내 안정과 국제 비확산 체제에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일부 나라들은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건 현 상황에선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관련국 자격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과 일본도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례적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현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한국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인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 같은 행동은 한반도와 영내 그리고 국제사회의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condemns in the strongest terms the DPRK's recent.
이어 더 나아가 북한의 발사는 북한 정권이 계속해서 끔찍한 인도적 상황을 겪고 있는 자국민을 희생시키면서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나라가 북한을 규탄한 것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미국 정부에 돌렸습니다. 장준 중국 대사는 미국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국으로 교착 상태를 타개할 열쇠를 쥐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의 합리적 우려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is a direct party to the peninsula issue. And holds the key to breaking the deadlock.
이어 미국 측은 말로는 조건 없는 대화에 관여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지만 행동에 있어서는 계속 제재를 강화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분명 건설적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장준 대사는 또 미국의 새 제재 결의안 초안은 현 한반도 상황을 해결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했습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유엔 주재 러시아 부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이 결의안은 관련국들이 협상 노력을 강화하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한 안보리 회의는 올해 들어 7번째며 공개 회의 방식으론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날 회의에선 언론 성명이나 의장 성명 등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회의 때 미국 등 15개 나라가 안보리 회의장 밖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던 것과 달리 이날 별도의 성명은 없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새 정부가 북한의 핵 역량 고도화에 대응해 확장 억지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인의 안보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을 신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장 억지를 위한 여러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다는 건데요. 일각에선 미국이 국가안보를 고려해 현실적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출범한 윤석열 한국 정부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확장 억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을 앞두고 진행한 VOA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확장 억지 논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핵에 대응하는 이제 방법으로 계속 확장 억제가 이제 강조돼 왔고 우리가 이 확장 억제에 더 깊이 더 미국과 더 내밀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면 틀림이 없고.
앞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워싱턴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정책협의 대표단이 미국의 확장 억지 강화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 한국 방문에서 확장 억지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Biden will make clear that our commitment to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ese allies.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지난 4일 한국 국방장관과의 전화 여부에서 확장 억지를 포함한 모든 범위의 미군 능력을 활용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확장 억지는 미국의 동맹국이 제3국으로부터 핵 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핵 억지력을 이들 국가에까지 확장해 제공한다는 의미로 핵무기가 없는 한국이 이를 통해 북한의 핵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미한안보협의회 등 여러 국방당국의 문서를 통해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한국에 확장 억지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몇 년간 북한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강화하는 동안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몰두하면서 북핵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적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이 고도화되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선거 때마다 일각에서 전술의 재배치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불안감과 무관치 않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1일 VOA에 안보의 일부를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 하는 나라들은 항상 이런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y nation is going to be nervous if it has to rely for part of its security on another nation.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특히 미국에 대한 북한의 증가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은 기존 억지 조치와 방어 공약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동맹의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을 끊임없이 확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연합훈련 재개, 전략자산 한반도 순환 배치 등과 함께 미한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재가동 등을 제안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외교국방 고위급이 참여하는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를 지난 2016년 10월 공식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미북 남북 대화가 시작된 후 4년 넘게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는 이 협의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워싱턴에 이미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직 미국 관리 등 전문가들은 미국은 다양한 조치를 통해 확장 억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한국이 이를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한국 방어에 전념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핵무기 공격에 대한 방어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And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the defense of South Korea, and that includes defense against nuclear weapons.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억지력은 작동하지 않을 때까지 작동한다면서 미한 동맹의 강력함과 결의는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확실히 낮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도 최근 VOA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핵 억지력으로 한국을 도울 것으로 믿는다면서 확장 억지는 양국 간의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한국에는 2만 명이 넘는 미군들과 그들의 가족이 있다면서 이는 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과 결의를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증표라고 말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클링너 선임 연구원도 미국이 무엇을 더 이상 할 수 있겠는가라며 확장 억지를 확인하는 많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한국에 2만 8,500명에 달하는 미군이 위험을 감수하며 주둔하고 있고 많은 군사 장비들을 배치했으며 유사시 미군을 추가로 증원하는 작전 계획을 수립했을 뿐 아니라 대통령부터 국방장관에 이르기까지 각급에서 확장 억지 공약을 재확인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방안보 전문가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헨런 선임연구원도 한국에 미군을 포함해 많은 미국 시민이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공격이 우리에 대한 공격이며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이 정권의 종말 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는 사실을 평양에 상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앤런 선임연구원은 다만 지나치게 호전적인 언어로 평양을 자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큰 변화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등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미국 평화연구소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미한 연합억지와 방위태세가 매우 견고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확장억지와 관련해 더 많은 확신을 원하는 것 같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억지나 확장억지에서 어떤 틈이 존재한다고 여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Reaffirmed our extended third term's commitments. I'm not sure what more South Korea would like.
그런가 하면 미국이 자국안보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확장억지 개념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제니퍼 린드 교수는 미국과 한국이 방위 조약을 체결 당시 상황과 지금은 많이 변했다며 현재의 한국인들이 미국의 확장 억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린드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능력 개발을 지적하며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하고 미국이 이에 보복한다면 북한은 미국 도시를 공격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희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한국인들이 이것이 미국 지도자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인가 질문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진단입니다. 린드 교수는 그러면서 두 나라의 공통의 이해와 오랜 협력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확신을 제공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린드 교수는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로 미한 동맹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이를 해결할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특별보좌관 출신인 카토 연구소의 더그 벤도우 선임연구원은 오늘날 김정은이 괌 등 미국의 영토와 오키나와와 도쿄 등 동아시아 미군 기지는 물론 미국 본토에 보복 공격을 할 능력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정책 기반자들이 해구산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 점점 더 긴장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벤도우 연구원은 미국 정책 기반자들이 미국의 해구산 공약에 대한 비용과 위험 증가에 주목하고 국가 안보에 희생을 원하지 않는 여론을 고려해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개방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의 대표적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송을 제기한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올해도 불법 피싱 용도의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개설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메인 주소에는 한국의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나 유엔기구의 명칭을 흉내낸 것도 있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역 연방법원에 10일 제출된 법적 감시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소송을 제기했던 북한 연계 사이버 범죄 조직 탈륨이 올해도 인터넷 도메인을 불법으로 만들어 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4월 버지니아주 동부지역 연방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북한에 본거지를 둔 것으로 추정되는 탈륨 관계자들의 올해 1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120일간의 불법 활동과 그에 대한 조치를 담았습니다. 법적 감시자란 재판부가 임명한 재판부의 대리인으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후 개인이나 조직이 법원이 내린 명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올해 들어 탈륨이 개설한 것으로 발견된 인터넷 도메인 주소는 모두 6개로 이 중에는 한국의 인터넷 기업 네이버와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의 명칭을 흉내내서 만든 것도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법적 감시자가 이런 내용을 지난 2월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전달받았고 앞서 법원이 내린 영구 금지 명령에 따라 이 인터넷 도메인 주소들의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주소들은 인터넷에서 접속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보고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탈륨 관계자 2명이 법원의 영구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금지된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출한 서류나 법원의 명령에 응답하거나 반대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 12월 미국 내 컴퓨터에서 고도로 민감한 정보를 훔친 혐의로 탈륨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인물 2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 소송의 피고인인 탈륨 관계자들이 출석을 하거나 응답을 하지 않자 지난해 4월 원고의 주장만으로 판결을 내리는 궐석 판결을 결정하고 원고 승소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전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기존에 드러난 탈륨의 도메인뿐 아니라 이후 밝혀지게 될 새로운 도메인들에 대해서도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요청에 따라 미국 법원의 판결을 피고들이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감시자도 임명했는데 이번에 제출된 보고서는 이 법적 감시자가 작성한 두 번째 보고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탈륨은 웹사이트와 인터넷 도메인, 인터넷으로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해 정부기관과 대학 직원, 싱크탱크, 인권평화단체에 근무하는 직원들 또 핵화산 문제와 관련해 일하는 개인들의 신상을 노리거나 훔쳤습니다. 2019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마이크로소프트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당시 탈륨이 해킹 활동에 이용했던 50개 인터넷 도메인 주소에 대한 사용 권한을 장악하고 해당 사이트들에서의 해킹 공격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6개 주소도 비슷한 형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용 권한을 장악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불법 환적지로 지목한 북한 서해에서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선박의 수상한 움직임이 지난달 처음 VOA에 포착된 이후 벌써 8번째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북한 서해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나란히 붙어있는 선박 세척이 보입니다. 북한 남포에서 서남쪽으로 약 55km, 북한 초도를 기준으로 남쪽 약 7km 지점에서 길이가 각각 90m와 100m가량인 선박 두 척이 또 다른 90m 선박을 가운데에 두고 접선하는 장면입니다. 세 척 모두 매우 가까이 붙어있는 듯 선박 사이에는 틈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 유엔 등이 지적한 전형적인 불법 선박 간 환적 형태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올해 3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박 간 환적 의심 행위가 포착된 북한 초도인의 서조선만, 즉 북한 서해 일대를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북한은 해외에서 출항한 선박과 문제의 지점에서 만나 환적을 한 뒤 종류를 알 수 없는 화물을 북한 남포로 옮기는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견된 선박 세 척도 불법 선박 간 환적 행위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최근 북한 서해에서는 환적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의 움직임이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앞서 BOE는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통해 지난달 선박 간 환적 의심 장면 5건을 발견했으며 이달 들어서도 추가로 2건을 확인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BOE가 이번에 포착한 서해상 선박 간 환적 의심 행위는 지난달 초를 기준으로 8번째, 이달 들어선 3번째인 셈입니다. 유엔 관계자는 선박 간 환적으로 보이는 5건이 포착됐다는 보도 이후 BOE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북한 항구에 취해진 제한 조치 때문에 선박 간 환적은 북한 선박이 물품을 운송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5건의 환적이 모두 합법적이거나 제재되지 않은 품목을 거래했을 수 있지만 아마도 제재 회피 행위가 카메라에 포착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이 공해상에서 제재 품목을 거래한다는 각국의 지적이 잇따르자 같은 해 9월 채택한 결의 2375호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하고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공해상 환적을 통해 어떤 물품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 법원이 지난 2019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 씨에게 최근 내린 송환 결정을 상급 법원이나 행정부가 번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법률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스페인 정부를 설득해 해법을 모색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이 지난 9일 크리스토퍼 안 씨를 범죄인 인도주에게 따라 스페인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그의 지지자들과 송환 반대를 옹호한 전문가들은 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열린 심리의 증인으로 출석했었던 미국 터프츠대 플래처 외교법률대학원의 이성윤 교수는 11일 BOA에 법원의 법리적 결정에 실망했지만 52쪽에 달하는 결정문엔 판사의 고뇌와 정의가 그대로 담겨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내가 하기 싫은데 신병 인도를 승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데 국무장관이든지 아니면 법원에서 이 그 판결문을 신병 인도를 저지해줬으면 해야 된다. 아주 그런 케이스를 좀 감성적으로 호소도 하셨지만 논리적으로 또 이 근거를 가지고 아예 그 메인 포인트가 주 요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 진 로젠블루스 담당 판사는 결정문에서 안 씨에 대해 강제 침입과 불법 감금 등 네 개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송환 결정을 내리면서도 비록 나는 법에 따라 그의 송환을 결정하지만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면서 상급 법원이 내가 틀렸다고 하거나 자체적으로 송환을 막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의 안 씨 살해 위협을 경고한 미국 연방수사국 FBI, 북한 정권의 다양한 납치와 암살 전력, 신병을 스페인으로 인도해도 북한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암살 확률만 높이고 재판은 열리지 못할 수 있다는 판사의 추가 설명에서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미국의 법률 전문가들은 상급 법원에서 이런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합니다. 워싱턴의 대북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11일 VOA에 상급 법원은 하급 법원의 결정에 거의 동의하고 미국의 형사사법 제도에서 항소가 성공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며 어떤 변화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higher court will probably affirm the lower court's judgment.
스탠튼 변호사는 안 씨에게 적용한 네 건의 혐의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자유조선은 김한솔 등 귀중한 생명을 구출한 단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기 힘들다면서도 이번 결과가 상급 법원에서 번복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거듭 전망했습니다. 북한인권운동가 출신으로 뉴욕의 한 유명 로펌에서 활동하는 박진걸 변호사도 비교적 명확한 법리가 상급 법원에서 바뀌긴 힘들다며 행정부 역시 이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쉽진 않은 게 이제 그러면 행정부가 이제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행정부 차원에서 사법부 판결을 뒤집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법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쉽지 않고 미국 국내법을 어긴 거면은 뭐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제 사면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면권이 있으니까. 사면을 한다 해도 이게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그 조약에서는.
행정과 법적 절차 모두 안 씨의 신병 인도를 피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만큼 미국 정부가 스페인 정부와 협의를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최선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미국의 폭스뉴스와 MBC 등 유력 언론들도 10일 안 씨의 운명이 백악관에 달려있다고 전망했으며 안 씨 지지자들은 트위터 등을 통해 토니 블링컨 장관이 송환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성훈 교수는 법조계에 문의한 결과 미국 역사상 신병 인도 죄악과 관련해 사법부가 인도주의적 예외를 적용한 판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부는 이른바 불문 원칙에 따라 신병 인도를 요청한 국가의 법적 제도, 인권 문제, 미국 시민이 당할 위험 등에 대해 질문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권한과 그런 humanitarian exception을 적용할 권한은 유일하게 행정부, 그러니까 국무장관, Secretary of State다. 그래서 이 판결문의 이제 그 humanitarian exception은 법원에서 magistrate judge가 이끼던 그 뒤엎을 수 없다. 신병 인도를 on humanitarian grounds 적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법을 따라야 된다. 그렇지만 이거는 unjust하다. 그러니까 좀 아주 세게 이 법이 문제라서 법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된다. 그런 구절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럴 권한이 없고 나는 어쩔 수 없이 probable cause.
이성윤 교수는 검찰에 질의한 결과 국무장관이 역사상 인도주의적 예외를 적용해 캘리포니아주 사법부의 결정을 번복한 경우가 두 번 정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안 씨 사건 같은 유형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안 씨는 앞서 자신이 소속된 반북단체 자유조선, 옛 천리마 민방위 조직원들과 2019년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스페인 당국의 요청을 받은 미국 당국이 안 씨를 체포해 연방법원에 신병 인도 승인을 요청했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스페인은 한국처럼 이념적으로 양극화가 심하고 감옥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현 상황에서 최소는 바이든 대통령이 스페인 정부를 설득해 비구금형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best thing that can come out of this now is that the president
스탠든 변호사는 안 씨가 법을 위반하였고 일부 처벌은 정당하지만 그를 감옥에 보내선 안 된다는 합의가 적절해 보인다며 블링컨 국무장관이 적극 나서 사회봉사나 벌금형 등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오후 사이 함경도와 평북, 비 또는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 11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이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흐리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3도, 낮 최고기온 20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12도, 낮 20도, 양덕 아침 7도, 낮 17도, 신의주 아침 12도, 낮 21도, 구성 아침 11도, 낮 2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오전 흐리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5도, 낮 최고기온 20도, 강계 아침 8도, 낮 20도, 희천 아침 9도, 낮 20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흐리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 14도, 낮 21도, 개성 아침 12도, 낮 25도, 사리원 아침 12도, 낮 21도, 신계 아침 10도, 낮 22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오전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원산 아침 11도, 낮 16도, 장전 아침 10도, 낮 16도, 평강 아침 8도, 낮 20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9도, 낮 17도, 장진 아침 3도, 낮 12도, 청진 아침 8도, 낮 16도, 김책 아침 9도, 낮 15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해산 아침 4도, 낮 15도, 김영권 아침 1도, 낮 11도, 삼지연 아침 0도, 낮 11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흐리고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5월 13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7년 전 중국 당국은 티베트의 6살 소년과 그 가족을 납치했습니다. 1995년 5월 그 소년이 실종되기 사흘 전에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는 게드훈 초크리 리마를 티베트의 11대 판첸 라마로 지정했습니다. 그는 티베트 불교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실종 사건이 있은 후 중국 당국은 다른 소년을 판첸 라마로 지목했습니다. 6살 때 납치된 게드훈 초크리 리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어린 정치범입니다. 납치된 이후 그와 그의 가족은 사라졌고 행방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4월 25일 그 소년의 33번째 생일을 맞아 미국은 중국 당국에게 게드훈 초크리 리마의 행방과 안녕을 촉구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판첸 라마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티베트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 자신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최근 펴낸 인권보고서는 중국과 관련 외부 관측통들은 지난 5월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티베트 주민 500에서 2,000명이 인권 규정에 어긋나게 수감됐거나 체포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중국 당국은 민족 동화 정책에 따라 티베트의 문화, 삶의 패턴, 풍습을 계속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티베트의 종교적 자유와 독특한 종교적, 문화적, 언어적 특징을 지지한다며 여기에는 티베트 국민들이 자신의 뜻대로 정부의 간섭 없이 달라이 라마나 판첸 라마처럼 자신들의 지도자를 선발하는 권리가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북한은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사실을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정치국은 2020년 2월부터 오늘까지 2년 3개월에 걸쳐 국권이 지켜온 비상방역 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가비상방역지휘부와 해당 단위들이 지난 8월 평양의 어느 한 단체의 발열자들에게 검체를 분석한 결과 최근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와 일치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밝힌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30에서 50%가량 센 것으로 알려졌으며 진단검사에서 다른 변이체보다 검출하기가 훨씬 어려워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립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전국의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을 철저히 봉쇄하고 사업단위, 생산단위, 생활단위별로 격퇴한 상태에서 사업과 생산활동을 조직해 악성 바이러스의 전파를 차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에 이어 1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두 번째 화상 국제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합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오전 사전 녹화된 기조연설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가 국제사회 우선순위로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주에 수천만 회분의 인수인이 없는 백신이 우리에게 있다며 수혜국들이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콜드체인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의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 퇴치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추가 기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공동 주최국인 독일과 벨리즈, 인도네시아, 세네갈 외 한국, 일본, 캐나다, 인도 정상들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등도 참석합니다. 북유럽의 중립국인 핀란드가 12일 북태평양조약기구 나토 가입 의지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사울리 니시스토 핀란드 대통령과 산나 마린 총리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나토 회원국 가입이 핀란드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나토 회원국으로서의 핀란드는 나토 전체의 동맹을 강화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핀란드는 기재 없이 나토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니니스토 대통령과 마린 총리는 결단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어 우리의 견해가 같다는 점을 밝힌다고 공동 성명 발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며 이 같은 움직임은 세계 안보 강화에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12일 전화회견에서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나토 확장은 세계를 보다 안정되고 안전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는 앞으로 나토의 군사적 구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대응 조치는 이 확장 절차가 어떤 결과를 야기하는지 얼마나 깊이 그리고 가까이 우리의 국경에 이 군사적 구도가 접근하는지에 달려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11일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출범을 앞두고 동남아 국가연합회원국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이날 워싱턴 미국평화연구소가 주최한 회담에서 남태평양 전체에 걸쳐 IPEF에 참여하려는 데 큰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IPEF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가능한 많은 답변들을 갖고 파트너들과 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 캠벨 조정관의 발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12일부터 이틀간 동남아 국가연합 정상들과 회담을 개최하기 전날 나왔습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이라크 북부 크루드족 거점에 공격을 가했다고 이란 국영방송이 11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언론은 혁명수비대가 이라크 아르빌에 포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5월 12일 금요일 VOA 새벽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